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들과 수도회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30주간 목요일인 오늘은 월산동 분당 박창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대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친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해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때까지 정녕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며칠 전 전교주일에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 복음 선포의 사명이라 말하는데 그 말씀을 잘 살고 있습니까?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주일 아침에 성당에 다니는 친구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이 친구, 오늘 날씨도 좋은데 산에 같이 가지 않겠나?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만 나는 오늘 성당에 가야 하네. 그러자 성당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나는 자네의 믿음에 정말 감탄사가 나오네. 내가 그동안 자네에게 7번이나 산에 가자거나 낚시를 하자고 했는데 성당 때문에 모두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네는 번번이 성당 때문에 내 청을 거절했는데 내 생각에는 성당이란 곳이 산이나 낚시터보다는 갈만한 곳이 못 되는 것 같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영문을 몰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성당이 산이나 낚시터보다 훨씬 중요하기에 친한 자네의 청까지도 매번 거절하지 않았는가? 그러자 성당에 다니지 않는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정말 자네에게 성당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면 왜 나에게 한 번도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했는가? 나는 낚시터가 좋고 산이 좋아서 정말 좋아서 자네에게 가자고 그렇게 청했는데 자네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당에 다니시는 것이 정말 좋으십니까?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는 말을 아끼십니까? 보통 할 만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데는 지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빨이 안 서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빨이 서게 해야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앞서서 먼저 정의를 살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이웃사랑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귀한 사람에게는 귀한 것을 선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면 깊이 성찰하고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세상에 파견되는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진 추천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가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접하시고도 당신의 순환과 죽음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계속 가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월산동 본당 박창진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창진 신부의 강연이 계속됩니다.
일본교리 최용관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삶을 희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것들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피어나리라는 희망과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희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감이며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느님과 결정적인 대면을 갖는 때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글터에서 펴낸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가운데 우주만한 사연.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코골리기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 광택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우화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귀한 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아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아주 귀에 익은 곡이죠. 예상되는 곡. 헨델의 메시아 중에 있는 대표적인 곡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목 그대로 우리말로도 또 할렐루야로 표현하죠. 소개해드립니다. 메시아종에 있는 알렐루야 감상해 보셨습니다. 오늘은 성명훈 지휘의 산타 체실리아 로마의 국립아카데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또한 메초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가 함께하는 솔리스트들이 함께하는 음반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요.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성음악이죠. 성체 찬미가 아베베룸 코르푸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소개해드립니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톨릭 뉴스입니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2년 동안 교회 개혁과 사목사회적 행동을 위해 제시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완화하거나 되돌릴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회 출신 전임자의 의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0월 9일 자신의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약 2만 자에 달하는 이 긴 권고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다룹니다. 경고는 대부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선종 전에 집필한 것이지만 레오 14세 교황은 여기에 자신의 강한 어조를 덧붙여 전임자의 원래 비전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남미에서 오랜 기간 선교사로 사목활동을 했고 12년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총장을 연임한 그의 경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원래 초안에 분명한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제목이 이 권고는 총 5장 1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라는 부제가 붙여 있으며 교황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을 상징적으로 선택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당의 새로운 자본 이득세 정책을 옹호하며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개인 자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노동당은 주거주택과 농장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2027년 7월 1일부터 28%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힙킨스는 이 세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연 3회 무료 집회 방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의 세금 정책을 공격하는 광고에 대해 힙킨스는 덤벼라, bring it all라고 응수하며 럭슨 총리가 작년에 주택 4채를 매각해 세금 한 푼 없이 번 돈이 총리 연봉에 세금을 낸 금액보다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버는 모든 돈에 세금을 내는데 왜 그는 부동산 투기로 세금 없이 6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현재 오클랜드의 주거용 부동산 두 채와 투자용 부동산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노동당의 정책은 뉴질랜드 모든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차량 접합성 보증 WOF 제도에 검사 횟수 감축을 포함한 교통 규정 현대화를 추진하며 관련 공정회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현행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요건으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차관은 WOF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한 검사 제도 중 하나라며 비용과 시간 압박 없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며 제도를 상식적으로 현대화할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경차에 대한 첫 WOF 발급 기간은 4년으로 연장되며 4년에서 10년 사이의 차량은 2년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현행대로 매년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50맥스 트럭 허가 검토 등 대형 차량 요건을 간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 차량의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AEB 및 차선 유지 지원 LKA 등 추가 안전 기능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무역협회 MTA는 WOF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업계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웨스트팩 추석 경제학자 마이클 고든은 뉴질랜드 GDP 수치의 최근 변동성이 커진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월 분기 0.9% 성장 후 6월 분기 0.9% 감소를 기록했으나 경제학자들은 이 극단적인 변동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든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변동성의 주요 원인은 복잡한 통계 기법과 영구 폐쇄된 마스덴 포인트 정류 공장의 영향이 결합된 데 있습니다. 핵심은 GDP의 약 0.6%를 차지했으나 계절성이 없던 정류 공장이 사라지면서 나머지 산업들의 비중이 증가했고 이는 전체 경제의 평균 계절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효과는 연쇄 가중 통계 기법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정유 공장 폐쇄의 영향은 통계 처리 지원 때문에 작년 9월 분기 GDP 수정 작업에서야 반영되었습니다. 현재의 계절 조정 알고리즘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아직 인식하지 못해 6월 분기에는 약 0.5% 성장이 가소 보고되고 12월 분기에는 가대 보고되는 변동 패턴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 조정과 연쇄 가중의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은행 RBNZ는 180개 직책을 감축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10만 달러만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감축은 주로 인사, 재무, IT 등을 담당하는 지원 및 행정부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134명의 직원이 퇴사하거나 해고되었고 나머지는 미충원된 직책이었습니다. 정책팀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RBNJC 정부와 약 7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5년 자금 지원 협정을 체결한 데 따릅니다. 이 규정은 전임 총재가 요구했던 10억보다 크게 낮아 RBNJC는 지출을 줄여야 했으며 프로젝트 출장, 컨설팅 등의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RBNJC는 동일한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디포질, 타겟 액 이행 등 증가한 업무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한편 수석 경제학자인 폴 콘웨이는 통화정책팀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거부했습니다. 뉴질랜드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편 초안이 공개되자 교육 현장에서 거센 비판과 함께 교육부 신뢰 상실 선언이 나왔습니다. 교장연합 프린스플 페더레이션 회장 리안 오테네는 최근 수학 교육과정 수정과 6개 학습 영역, 과학, 예술, 기술 등 초안 발표에 대해 반란을 넘어섰다며 교육부가 교사들의 피드백을 수렴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은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집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비판은 새 커리큘럼이 구식이며 마치 외국 문서 같다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초안이 뉴질랜드의 교육의 인간인 와이탕이 조약과 마오리 지식을 주요 기대치에서 제외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술교사협회는 마오리 지식이 형식적이고 예술교육이 연기자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감옥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술 및 보건교육협회는 학습 내용의 깊이가 얕아지고 보건 커리큘럼이 성관계 교육을 언급하며 퇴행적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교육부는 서둘러 예술교사들을 만나는 등 피드백을 듣겠다고 밝혔으나 교육계는 이번 초안이 유럽 중심적이며 급조된 결과물이라고 비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인구 증가의 주요 동력이 2013년 이후 코로나19 영향 기간 제외하고 처음으로 순이동 인구에서 자연 증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신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자연 인구 증가분은 2만 1,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0년 최고치 이후에 꾸준한 감소세를 마감했습니다. 반면 순이동 인구 증가분은 전년에 7만 400명에서 1만 3,70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이는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로 인해 뉴질랜드 총 인구는 53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연간 인구 증가분은 3만 4,700명에 그쳐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증가율이 0.66%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주택, 교통, 보건 등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부담 측면에서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별로는 캔터베리가 1.1%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오클랜드와 와이카타투가 각각 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넬슨과 말버른은 마이너스 0.3%로 인구가 감소했고 웰링턴과 타라나키 지역은 인구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내일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지만 오후엔 남서풍이 잠시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지맛,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젊은 세대의 멘토 강사, 전환길 일타 강사의 한미동맹 72주년과 한류 수교 63주년을 기념하는 한미동맹 강화 오클랜드 초청 강연에 자유의 가치와 동맹의 힘이 지난 10월 24일 목요일에 다카포나에 있는 세인트 조지스 처치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글로벌리즘과 크리스찬 원리로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뉴질랜드 협의회가 주최했습니다. 기절 초대석에서는 전환길 일타 강사의 뉴질랜드 초청 강연 내용을 현장 취재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환길 오클랜드 초청 강연의 1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정반대로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곧 여름이 이제 다가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색적이기도 하고 뉴질랜드 하면은 또 마오리 족 맞나요? 원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또 뉴질랜드 하면은 관광으로 이렇게 많이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또 제가 이렇게 직접 강의나 이런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앞날은 알 수가 없구나. 그죠? 인생사 내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권력, 돈을 가졌더라도 우리 앞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앞날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도 역시 대단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외로 나오게 된 것은 8월 25일 날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저도 인천공항을 떠나가지고 워싱턴 DC에 도착하는 날이거든요. 그 뒤로 오늘이 한 58일째 정도 되는데 미국 안에서도 LA,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뉴저지 이렇게 다니고 캐나다, 일본, 호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뉴질랜드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런 낮에 사실은요, 오늘 행사 주최하는 쪽에서 사무총장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점심을 같이 먹어가지고 뉴질랜드에 그리고 오클랜드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 들었고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안타깝지요, 그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뉴질랜드에 와서 강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민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하니까 또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는 쪽에서 천안길이가 온다 이러니까 또 반대하는 쪽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반대하는 쪽이라보다는 이런 오늘도 이제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교회라는 장소 빌려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천안길이가 강연한다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사흘 전에 제가 시드니에서 강연했고 그 다음날 멜버른에서 했었는데요. 시드니 강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행사를 천안길이 와서 이렇게 강연한다 하니까 거기 촛불연대 시드니 시드니 촛불연대 그리고 시드니 평화의 그 소년상연대 이런 단체가 있는가 봐요. 거기에서 천안길 오면 안 된다. 그 천안길은 역사를 왜곡하고 극우론자고 그리고 또 그 시드니 교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성명서도 발표했더라고요. 그 학교들은 천안길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이름 없는 사람이 와서 그냥 한다면은 하든지 말든지 뭐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천안길이가 저는 거꾸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은 이곳에도 교회에서도 천안길이 온다니까 장소 이렇게 대여를 못 해주겠다 이런 걸 보면서 되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들어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뉴질랜드에 와서 같이 이민 와 있는 우리 한국인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같은 교민인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갈라지고 이 자체가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뉴질랜드 안에서도 한인들이 몇 명이 될지 몇 퍼센트 될지는 모르겠지만 호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같은 미국, 캐나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해외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라면 정치 성향을 떠나가지고 그래 남의 나라에 와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교민들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더 잘 되거나 일본인들이 더 잘 되거나 교민 단체 모임도 그들이 더 잘 되는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교민사회 안에서도 서로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기여하고 또 차별받지 않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뉴질랜드 안에도 우리 교민 측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되는 한 분이 계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죠? 반가운 일 아닙니까? 저희도 한국에서 뉴스 볼 때 미국의 어떤 주지사 그리고 어떤 상원의원, 하원의원 중에서 한국인이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대단히 반갑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망하고 싶고요. 오늘 이 강연을 여러분들께 직접 오셔도 되지만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또 뉴질랜드 교민들도 다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날 바빠서 못 갔는데 두 번째 나 정치 전환길이 싫어했는데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 와서 무슨 소리 하고 갔는지 궁금해가지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천안길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극우론자다, 역사를 왜곡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 교민들을 분열시킨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요 아마 그런 분들께서 듣고 계신다면은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거든요. 알고 있을 뿐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인정하기 싫고 부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해 예를 들면 2024년 12월 3일 날 전환기에게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이거든요. 1년 다 돼가지고요. 2024년 12월 3일이면 무슨 날이었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기록을 선포한 날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은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고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비상기업,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는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현재까지도 이미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서는 비상기업은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고 또 국민의힘은 그 정당은 내란 정당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다 해서 저 보고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 해요. 저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그런데요, 그 참 그 제가 그만 물었던 것은 그냥 팩트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절반은요 비상기업이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쪽이 절반이고 근데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수계라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단도직입을 묻고 싶으냐면 비상기업이 내란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께서 역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게요. 비상기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가 내란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내란이 아니다는 쪽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내란이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에요. 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왜 당연하자고 묻고 있잖아요. 왜 비상기업이 내란인가요? 그럼 그대로 답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미국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8월 12일 날 2025년 8월 12일 날 미국 워싱턴 DC 수도에 범죄자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내란이네요. 비상기업 선포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건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 쪽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되 비상사태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는 의문은 아무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상기업 선포가 내란이라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고 심지어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탄생된 뒤로 이재명은 지난 9월 23일 날 한 달 전 유엔 총회에서도 내란 세력 친위 쿠데타 같은 말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친위 쿠데타 내란 세력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했던 8월 25일 날도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다 대놓고 대한민국은 이런 친위 쿠데타와 내란 세력 이런 멘트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서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비상기업은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고 내란 우두머리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 그 전환길도 내란 동조 세력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갇혀 계시는데 석방되길 바란다 라고 하시는 분은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같으면 내란은요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삼족을 믿어야 돼요. 반란 역적이란 뜻입니다. 맞지요? 그러면은요 지금 제가 물었는 것에 대해서 전화 대단히 불편해하시는 분들께서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내란이 아니라면서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은 내란이냐? 라고 물으면 답변을 못한다니까요. 거기에다가요 여기까지는 답변하셨겠죠? 아니 비상기업이 내란이고 내란 수계라는 이유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느냐 죄 없는 사람을 왜 구속시키겠냐 지금 구치소에 갔는 이유가 내란 혐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께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요. 학교는요, 초등학생, 중학생 사회만 배워도 알 수 있는 말이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마 뉴질랜드에서도 적용될걸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든 폭행죄를 저질렀던 절도범이든 간에 범죄 저지른 자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판사가 땅땅땅 선고를 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무죄 취지가 선고 원칙입니다. 원칙이거는 맞지요? 따라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고와 내란 혐의는 현재 형사재판 중에 있지만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내란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란이야 라고 하고 싶은 분께 또 뭐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전과 사범 빼고도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100억을 북한에 돈 갖다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도 그러면 빨갱이 관첩이네? 왜 북한에다가 돈 100억을 갖다 줬고, 부지사는 이화영은 지금 7년 8개월 확정 선고 받고 감옥에 있습니까? 도지사면, 도지사가 7년 8개월 선고 받으면 도지사는 2배 뭐 더했으면 더했지 약하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재명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내란이라고 부른다면 그럼 이재명도 5개 재판 받아야 되니까 이재명을 간첩죄에다가 부정선거법 공직선거 위반에다가 배임죄 위반에다가 범죄가 이만큼 되는 거 이재명도 그러면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도 아직까지는 정과 사법은 이미 끝났고 재판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내란 속에다 내란 우두머리 하면 안 되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 맞죠? 저도 법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비상기업 선포가 저는 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비상기업 선포했는데 왜 그거는 내란이라 하지 않지? 그 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라 하느냐? 반박은 못해요. 두 번째요. 저는 아주 단순한 걸 물어요. 제가 깊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수준에서 묻는 거예요. 우리 제가 역사 가르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안에서도 현대사에 와서도 최고 통치권자가 내란을 일으킨다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요. 고려시대 때 수많은 반란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많은 반란이 있었고 현대사에 와서도 세계사를 공부하면 반란이 많아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최고 통치권자 왕이 또는 현대사에 와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내란이라는 뜻만 알아도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시는 분께 여쭙고 싶어요. 내란이란 뜻이 뭐죠? 윤석열은 내란이라면서요. 내란 뜻이 뭔가요? 안내자거든요, 그게요.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게 내란이에요. 조건이 있죠?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란, 한 국가 안에서 일으키는 반란이에요. 그게 내란이거든요. 그럼 내란이라 일으키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뭐죠? 권력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찬탈하기 위해서 일으키는 그 반란을 내란이라 하거든요. 맞지요? 제가 지금 거부 못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단길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분께서는 윤석열은 그래도 내란이야 라고 하시는 분께서 답변하셔야 될 게, 아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내란 또는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은 임금이 왕이 아니고 대통령 즉 통치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내란이에요. 그래도 윤석열은 내란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지를. 왜냐하면 내란이란 뜻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란 일으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기업이 선포된 지 벌써 11개월이 다 돼가지만은 국민 절반이 아직 1심도 선고되지 않은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다들 내란인 것으로 인식하고 내란 수괴라고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거잖아요. 맞지요? 두 번째,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세계사태로 없다니까요. 근데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내란 우두머리나 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나 하고 왜 그것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방 제가 물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도 진짜 천안기를 싫어하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고 그런 내란 세력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환기를 물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못한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비상기업 선고 내란 혐의 지금 형사재판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어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자리에 온 이유도 그겁니다. 전 세계에 제가 돌아다니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재난길 뉴스를 만든 이유도 이 때문이고 재난길이가 울면서 절규하듯이 국민 여러분 2030 청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청년들도 들어오셨네요. 이 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슬프지요. 이번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이틀 전에 갔던 시드니 멜버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민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고 내란 정당이라고 믿는 사람이 절반이라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제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내란 일으키는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고 다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라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똑같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흥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헌법재판소 이미 8대 빵으로 파면 선고했지 않냐. 내란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는 내란이다 해가지고 결국은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를 덮어씌워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이 맞다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어요. 지난해 12월 14일 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진짜 탄핵 맞는지 아닌지 국회에서는 내란이라 생각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는데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해달라 해가지고 헌재에다가 맡겼고 그죠? 헌재에서는 아시다시피 원래 4월 4일날 8대 빵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문형배가 선포했어요. 선고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요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가 되게 강했잖아. 탄핵해야 될 이유가. 근데 헌재에서는 8대 빵으로 탄핵 파면 선고됐다지만 헌재에서는 내란 혐의는 뺐습니까? 적용했습니까? 오, 다 잘하시네요. 그죠? 내란 혐의를 빼고 헌재에서는 직권남용, 대통령인데 직권남용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어떤 의지가 약했다 이런 명목으로 파면을 시켰어요. 그 문형배 권한대행, 헌재 권한대행이 선고했는 내용에 보세요. 내란에 관한 것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었고 8대 빵으로 파면 선고된 뒤에 지금 뭘 받고 있죠?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요. 금방 물었듯이 좀 이상한 게 있지요. 어? 국회에서는 내란 혐의에서 내란 이래가지고 어?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 빼버렸잖아요. 그죠? 그 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도 아닌 사실이냐 지금 믿고 있고 국민들이 절반 갈라져 있고 이곳 오클랜드에 왔는데도 교민들 중에서도 여전히 아마 천안길을 오지 마라고 강연하기를 반대한다 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시드니에도 그렇고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믿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바라고 천안길이 질문하는데 답변하기를 바란다고요. 아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까? 내란이란 뜻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챗GPT에 물어보세요. 대통령이 내란이 있을 수도 없고 역사 강사로도 과거에도 없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형이 아직 1심에 선고도 되지 않는데 왜 내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바로 금방 천안길이 주장한 이야기한 뜬금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 사실을 저는 전 세계 교 700만 교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께 끝으로 바깥에서 교민들을 알려서 국내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제가 제일 슬퍼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비상기업은 내란이라 믿고 윤석열이 내라고 누구나 믿고 하면 되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저 청년들한테는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것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게 전환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길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거부라고 하지만 천안길이 거부라는 증거 대박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폭력을 조장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언제나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닮아가는 언제나 온유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영혼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풍력을 조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곳에서 제가 거짓말한다면 제가 하늘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저는 양심에 걸고 묻고 아까 지난 길이 오지 마라고 했던 분들이 이 영상, 이 제 연설을 통해 보고 양심껏 당신의 양심이라는 저 위에다가 저란 길을 얹어놓고 내가 물었는 질문에 대해서 양심을 걸고 답변해보라고. 그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가 이제 궁금합니다. 왜 전환길이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반박 불가의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무죄 추징 원칙에 따라 내란이라면 안 되는데 다들 내란. 이재명은 유엔 총회에서 내란이라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면진에서 내란이라고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때 또 내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잘못된다. 그래 부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교민들까지도 두 조각이 나 있을까?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진실이 아닌데 가짜를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선동하고 그리고 세뇌시키고 그렇게 귀에다가 계속 못이 박히도록 비상기업은 내란이라고 부러지는 세력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순서가 이렇지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비상기업이 지금까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기업이 내란이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고 해버렸어. 내란 수괴라고 해버렸어. 내란 정당이라고 국힘을 이야기해버렸고 전환기업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했던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들이 받아쓰기 우리 시험 쳐본 적 있습니까? 선생님 불러주면 그대로 받아쓰기 하잖아요. 맞춤법이 틀렸는지 맞는지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쓰고 이재명의 부역자 또는 권한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대로 받아서는 언론이 있는 거예요. 그 언론들이 내란 수괴다, 내란 우두머리다 하니까 그 언론을 받아들이는 국민, 재난기를 반대쪽에 있는 그 교민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재난기를. 그들이 다 재난기를 강의를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재난기에 맞서 싸우는 건 뭐냐?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비상기업은 내란이야, 내란 우두머리야라고 선동했던 그 정치 세력들, 그것을 받아쓰게 하고 있는 언론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언론을 계속 접하다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사례가 있어요. 북한 여러분, 인민들 보시면은 안타깝지요? 김정은 돼지 새끼 보고 전부 다 찬양하고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인 것처럼 김정은이나 과거에 미스터 파마 김정일이 지나가면 울고 불고 찬양하는 거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저한테 미쳤다라고 하죠, 우리가.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리고 불쌍하죠? 왜 저래 됐을까? 어떻게 전 세계 진실을 모르고 저 북한 안에 갇혀가지고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게 왜 저럴까? 여러분, 북한 인민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머리 IQ가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죠. 왜 그렇게 됐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바로 어릴 때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 때 유아기 때부터 듣고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자라서 북한이 체제가 최고다. 네 제국주의는 경멸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 찬양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잘하는 것이고 옳은 일이고 너도 자라서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북한 인민들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옳은 것으로 사회 판단을 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 북한 인민들을 불쌍하게 여겼죠, 여러분. 그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저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가지고 폐쇄된 속에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처럼 그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21세기 첨단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실을 전한 기록. 무제투쟁 원칙에 따라서 비상기업이 내란이 될 수, 아직은 내란이라 하면 안 되면 그럼 내란이라 말하잖아,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과거 역사적으로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사태 쓰고 있는 걸 내란이라 할 수 없는 건 다 알고 있는 사람도 뭐가 내란이라 믿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21세기 첨단 디지털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의 원흉, 대한민국 국민을 절반 갈라놓고 오클랜드 주민들, 해외 교민들을 절반 갈라놓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저는 공공의 적, 대한민국 독극물, 반드시 없어져야 될 집단으로 저는 바로 을사올레가 을사년이에요. 우리 을사오적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사람들, 이완용을 비롯해서 있듯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교민들 절반 가까이 분열시키고 자라나는 2030 세대들을, 미래 세대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미래 세대들에게까지도 범죄, 죄악을 짓고 있는 세력이 바로 을사오직이 누구냐?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바로 프레시아카, 이런 세력들을 저는 신을사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젊은 세대의 멘토 강사 전한길 일타 강사의 한미동맹 72주년과 한뉴 수교 63주년을 기념하는 한미동맹 강화 오클랜드 초점 강연에 자유의 가치와 동맹의 힘 1편을 현장 취재로 방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캐시럴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첫 곡으로 김정님의 해금 연주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들어보시겠는데요. 김정님은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하며 행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진우가 편곡하고 김정님이 해금 연주를 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구가 편곡한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김정님의 해금 연주와 이진구의 피아노로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지원석이 편곡한 정선아리랑을 한모음 실내악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원석이 편곡한 정선아리랑을 한모음 실내악단의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추천 한국의 전통음악 제1집 한국의 기악 하나라는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생황과 단소의 이중죄인 생소병주로 연주된 여명춘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긴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가 HMR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민 약 75만 명은 강우 또는 하천 범람에 의해 매년 1%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 대형 홍수 사건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예방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서 3배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급증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최근 레오 14세 교황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2년 동안 교회 개혁과 사목사회적 행동을 위해 제시한 미래지향적 비전을 완화하거나 되돌릴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회 출신 전임자의 의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10월 9일 자신의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약 2만 자에 달하는 이 긴 권고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다룹니다. 견고는 대부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4월 선종전에 집필한 것이지만 레오 14세 교황은 여기에 자신의 강한 어조를 덧붙여 전임자의 원래 비전을 한층 발전시켰습니다. 남미에서 오랜 기간 선교사로 사목 활동을 했고 12년간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총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원래 초안에 분명한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제목의 이 권고는 총 5장 1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라는 부제가 붙여 있으며 교황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인 10월 4일을 상징적으로 선택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Earth Science 뉴질랜드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홍수 위험 모델과 함께 각 지역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 얼마나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공개 앱 툴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 국민 약 75만 명 전체 인구의 약 15%는 강우 또는 하천 범람에 의해 매년 1%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홍수 사건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구 평균 온도 기온이 3% 상승할 경우 이 위험에 노출된 인구는 9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가치 측면에서도 현재 약 2,350억 뉴질랜드 달러 지의 건물이 위험지대에 있고 3도 기온 상승 시에는 이 금액이 약 2,88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위험이 집중된 지역들도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하우익 베이 지역에서는 현재 인구의 약 22%가 위험 노출 상태이며 기온이 1도 더 올라가면 이 비율은 약 31%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웨스트 코스트 지역은 뉴질랜드 내에서 가장 높은 노출률을 보인 지역 중 하나로 인구의 약 34%가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연구진은 홍수 위험이 단순히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향과 도시 집중화로 인해 배수, 침수 위험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공개된 모델과 도구는 향후 기후에 맞춘 지역 개발, 인프라 투자, 재택 및 건물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모두 어느 곳이 위험한가, 미래에는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수 있게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 적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 만찬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가졌습니다. 럭슨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가 관세 문제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 역시 뉴질랜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세가 직접적인 논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토론의 주제 중 하나였다며 말했습니다. 이번 만담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질랜드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표현하며 관심을 보였고 럭슨 총리는 언제든 뉴질랜드를 방문해 골프를 즐기시라고 초청했습니다. 이날 만찬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했으며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정상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역을 통해 우리 모두는 미국의 동맹이자 친구이며 여러 도전에 직면한 지금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번 만찬을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드문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회담이 뉴질랜드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현안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웰링턴의 신임 시장 앤드루 리틀은 지역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이른바 슈퍼시티 형태의 단일 광역의회 구성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틀 시장은 웰링턴, 포리루아, 하트밸리 등 인근 도시들이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다며 주민들이 점차 자신을 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통합 논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는 지방 지도자들 간의 논의를 넘어 지역 사회 전체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첫 시의회 회의에서도 통합 검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개발과 인프라 관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리틀 시장은 시내 중심과 골든 마일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램튼키에서 커티니 플레이스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공간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비용이 재산정된 만큼 이제는 리스크와 실행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관련 재검토를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웰링턴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성공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요 부처 장관들과의 면담을 계획 중이며 시와 광역 차원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 요율 상한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틀 시장은 지방정부는 주민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책임구조가 흐려지고 건전한 행정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리틀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웰링턴 지역의 지방행정체계가 대대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지역사회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 당의 새로운 자본 이득세 정책을 옹호하며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의 개인 자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노동당은 주거주택과 농장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2027년 7월 1일부터 28%의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힙키스는 이 세금으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연 3회 무료 집회 방문을 제공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국민당의 세금 정책을 공격하는 광고에 대해 힙킨스는 덤벼라, bring it on 라고 응수하며 럭슨 총리가 작년에 주택 네 채를 매각해 세금 한 푼 없이 번 돈이 총리 연봉에 세금을 낸 금액보다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버는 모든 돈에 세금을 내는데 왜 그는 부동산 투기로 세금 없이 6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현재 오클랜드에 주거용 부동산 두 채와 투자용 부동산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노동당의 정책은 뉴질랜드 모든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차량 적합성 보증 WOF 제도에 검사 횟수 감축을 포함한 교통 규정 현대화를 추진하며 관련 공청회를 시작했습니다. 크리스 비숍 교통부 장관은 현행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요건으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거 차관은 WOF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한 검사 제도 중 하나라며 비용과 시간 압박 없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상식적으로 현대화할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경차에 대한 첫 WOF 발급 기간은 4년으로 연장되며 4년에서 10년 사이의 차량은 2년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현행대로 매년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50맥스 트럭 허가 검토 등 대형 차량 요건을 간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수입 차량의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AEB 및 차량 유지 지원 LKA 등 추가 안전 기능의 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무역협회 MTA는 WF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업계에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웨스트팩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고던 뉴질랜드 GDP 수치에 최근 변동성이 커진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3월 분기 0.9% 성장 후 6월 분기 0.9% 감소를 기록했으나 경제학자들은 이 극단적인 변동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든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변동성의 주요 원인은 복잡한 통계 기법과 영구 폐쇄된 마스덴 포인트 정류 공장의 영향이 결합된 데 있습니다. 핵심은 GDP의 약 0.6%를 차지했으나 계절성이 없던 정류 공장이 사라지면서 나머지 사업들의 비중이 증가했고 이는 전체 경제의 평균 계절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효과는 연쇄가중 통계기법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정유 공장 폐쇄의 영향은 통계 처리 지원 때문에 작년 9월 분기 GDP 수정 작업에서야 반영되었습니다. 현재의 계절 조정 알고리즘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아직 인식하지 못해 6월 분기에는 약 0.5% 성장이 가소 보고되고 12월 분기에는 과대 보고되는 변동 패턴이 나타난 것입니다. 고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절 조정과 연쇄 가중의 순서를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주당 최소 150분 이상의 중중도 신체 활동을 지킬 경우 얻을 수 있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CHD로 인한 사망 예방 효과가 남성보다 여성에서 3배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 활동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지만 이 결과는 여성이 운동으로 더 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성별 맞춤형 신체 활동 권장 지침이 CHD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상동맥 심장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주요 질병 사망 원인으로 꼽힙니다. 영국 바이오뱅크 참여자 중 CHD 병력이 없고 손목에 가속도계를 7일간 착용해 신체 활동을 측정한 여성 45,986명, 남성 34,257명을 대상으로 CHD 발생 위험을 추적했습니다. 또 기존에 CHD 진단을 받은 여성 1,553명, 남성 3,616명에 대해서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는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이 주당 150분 이상인 그룹과 그에 못 미치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분석 결과 신체활동이 주당 150분 이상인 여성은 CHD 위험이 그에 못 미친 그룹보다 22% 낮아진 반면 남성은 17% 감소해 여성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또 추가 분석에서는 여성의 경우 CHD 위험을 30% 낮추려면 일주일에 250분간 운동하면 되지만 남성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530분간 운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 결과는 현 운동 권장 지침이 성별 차이를 간과하고 있고 성별 맞춤형 전략이 관상동맥 심장질환 예방을 향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더 정밀한 맞춤형 권고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인종, 인구 집단 대상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소실된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 작업에 참여한 목수가 대성당 내에서 이례적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 목수 마르탱 로랑스는 지난 25일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오랜 연인과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대성당 내 결혼은 로랑스가 성당 복원 작업을 하는 시절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로랑스는 3년 동안 대성당의 목조 구조물 재건에 힘썼으며 동료들과 함께 800년 전 방식대로 나무를 깎아내고 밤낮으로 작업한 끝에 대성당을 이전 모습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에 파리 대주교는 그가 노트르담에서 결혼할 수 있게 허락을 구했을 때 이례적으로 승인해줬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사적인 의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한 결혼식에는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함께한 목수 동료들을 비롯해 약 500명의 하객이 모였으며 대성당을 방문한 관광객들도 이들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는 실험실 원숭이 21마리를 실은 트럭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원숭이 무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트럭은 루이지나주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교 실험실 소속 원숭이들을 플로리다주의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C형 간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헤르페스 등 여러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어 인간에게 잠재적 건강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출한 원숭이들은 이날 저녁 늦게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사살됐습니다. 현재 남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계속 수색 중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미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습니다. 상호 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하기로 했고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양측 모두 사실상 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가까이 끌어온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에야말로 마침표를 찍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5,500억 불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 보증도 포함한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522원 7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0원 9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4원 4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내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엔 남서풍이 잠시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만,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디지털 시니어 1대1 무료 지원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의 검증을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또는 기타 기기 사용 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무료 1대1 상담 안내해드리는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린 하이트에서는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12번지 글렌 하이트 로드 오클랜드에서 65세 이상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빵가 파라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빵가 파라와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65세 이상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이스트 코스트 베이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즈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를 위한 무료 1대1 지원 봉사에 참여해 보세요. 타카푸나 라이브러리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무료 봉사가 있습니다. 브로큰 헤드 라이브러리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디지털 시니어를 위한 봉사가 있습니다. 글렌필드 라이브러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디지털 시니어를 위한 무료 봉사가 있습니다. 데본포트 커뮤니티 하우스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32번지 클리어런스 스트리트 데본포트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홉슨빌 포인트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에서 2시까지 헤드쿼터스 빌딩스 214번지 버클리 애비뉴 홉슨빌 포인트에서 있습니다. 세인트 헤리어스 허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세인트 헤리어스 처치 앤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1대1 지원 봉사가 있습니다. 레무에라 라이브러리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디지털 시절을 위한 무료 봉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케이 RSA 허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178번지 케파로드 오라케이에서 디지털 시니어를 위한 무료 1대1 봉사가 있습니다. 한 곳을 더 소개해드리겠네요.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디지털 시니어를 위한 1대1 무료 지원 봉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J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